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절로 2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에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것을 저희가 경험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하옵시며 또한 만족을 누리게 하옵시며 또한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식년이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추수를 하지만 제7년마다 경작과 추수를 금하는 법입니다. 이 7년마다 안식년을 행함을 통해서 땅으로 쉬게 하는, 안식하게 하는 법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에는 땅도 쉬고 또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일꾼들도 그리고 농사에 동원되는 가축들도 쉬며 안식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을 지킨 이후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7년, 7년, 이 49년이 되는 그 해는 7번째 안식년이 되고 그 다음 해 50년째는 희년이 됩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팔을 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을 알리는 나팔이 불리면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고 모든 개인적인 빛이 다 탕감받고 경제적인 빛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토지와 집들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희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난함으로 시달리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해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던 대로 원래의 토지와 원래의 그 집이 지파와 가족을 따라서 원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하여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 남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종들도 모든 빛을 탕감받고 자유롭게 풀려나 가족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에 보면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성 안에 있는 집들은 희년에도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아마도 성 밖에 있는 집들은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집이었고 성 안에 있는 집들은 비교적 고급 주택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집들은 성벽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비교적 안전한 그러한 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때에는 백성들의 기본 생존권의 차원을 넘어서는 고급 주택들은 포함시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집들, 전쟁이 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살았던 그 집들은 희년에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파종할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스스로 자라난 곡식과 과일을 가져다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 밭이라고 해서 자기 과수원이라고 해서 스스로 자라난 곡식과 과일 전부를 거두어 드리는 이 전문적인 추수는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안식년에 땅이 스스로 맺은 곡식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 들짐승들의 양식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저는 지금까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레위 희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 학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그 백성들이 소유한 기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그네요, 하나님의 소작인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 이방인을 말하고요. 동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은 땅 주인에게서 땅을 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농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니라 원래 주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추수가 되면 추수의 일정 부분을 주인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을 소작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동거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소작인, 그래서 영어 성경은 테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작인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 뿐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희년을 알리는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면 자신들이 잠시 동안 소유하였던 그 모든 것을 원래의 주인께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자세하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항상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배려를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진리를 기억해야 했고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맛보며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이것입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우신 주인, 자비로우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희년이 얼마나 감격적인 해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가난함과 빛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빛에서, 빛의 굴레와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허락해 주셨던 그 기업을 돌려받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미국 사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도 고리 대금업자로 인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가 그 일한 그 월급으로부터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다 승냥이와 같은 그 고리 대금업자에게 빼앗기고 더 나아가 자기 장기까지, 자기 몸까지 이렇게 구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가난함과 빛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경제적인 빚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땅과 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종으로 팔아야 했던 비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되었던 사람들, 남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원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감격스러운 해가 바로 희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구약의 한 은혜로운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의 빚에서 우리가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죄의 억압과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레위기 25장의 그러한 빛 아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과 15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염두에 두면서 히브리서 2장을 읽어나가면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또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이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면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실까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킨스맨 리디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서 자기의 집과 토지를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팔아야 했던 비참한 처지로 전락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가까운 형제나 친척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나 친척 중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자원하여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 킨즈맨, 리디머가 되어주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경제적인 빛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가옥과 또 토지를 물려받게 되고 자기 자신 또한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형제 중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보아스처럼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형제 중 한 사람이 빚에 시달리는데 내가 네 빚 다 갚아줄게 하고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킨즈맨 리디머, 기업 물을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뜻 형제라도 가까운 친척이라도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적었을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도 없고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도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50년마다 한번 찾아오는 희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50년이라고 하는 이 희년을 일평생 한번 맞이하는 것이겠죠. 100살까지 산다면 두 번을 맞이한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 70이요 80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년에 전생에 한 번 찾아오는 것이 이제 희년인데요. 그 희년이 올 때까지 비참함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에 매여서 비참하게 종노릇 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형제고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너희를 죄의 그 빚에서 해방시키고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고 억압과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의 비참한 삶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이 17절 한 절에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한 구절에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사용되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의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빛의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억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구약의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야 합니까?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라, 신년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진위를 시험하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17절과 36절과 4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17절, 36절,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43절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신앙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이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장에 많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빚진 자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야 했고 또한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 36절 말씀이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뿐만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을, 자기의 종들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처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언급하면서 속죄일을 말씀합니다. 25장 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을 설명하면서 왜 속죄일을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희년과 속죄일이 긴밀한 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속죄일과 희년은 관련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희년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7월 10일 속죄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스스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함 받았다는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빛을 지어서 종이 된 가난한 사람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을 시키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원래의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엄청난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명령,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이익과 손해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충분함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안식년과 희년이 연달아 있어서 안식년 49년째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50년째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1년째는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48년째에 3년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도전이며 또 한편에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산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하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신년을 잘 지켰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신년을 지켰다는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구약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 때의 안식년과 신년을 지켰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시대에는 대부분 무시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왕이여, 이 왕은 히스기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안식년과 희년을 염두에 둔 말씀 같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 때 안식년과 희년이 지켜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시되면서 그렇게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것이 무시돼도 되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현실적인 이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렸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을 하나님께서
매우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강압적인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래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당장의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오래 추수를 하지 못하니까 당장에는 손해가 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신년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손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일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이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많이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시안적으로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 그런 안목에서, 긴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시간들, 하나님 섬겨야 하는 그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물질들, 헌상과 또 십일조를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된다면 당장에는 경제적인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을 아끼면 내가 이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먼 그런 미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총직이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은 살면서 우리가 예배 처소에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손해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이익을 얻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망하는 길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모든 그 필요들을 충분히 공급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실로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희년의 나팔이 울리듯 천사장의 나팔이 울리게 되면 우리가 잠시 관리하고 맡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고 오늘도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비록 당장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하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